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5월 9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분은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으로 사셨으며 아버지의 영광에 온전히 합당한 삶의 유일한 본보기였다. 그분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서 계신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심판을 감당하셨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모인 천상의 존재들의 놀라운 장면을 증언하는 중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음을 멈추라는 말을 듣는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통해 죄가 얼마나 나쁜지,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정부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한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63.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요한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좌실로 나오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예수님이 창세 이래로 죽임을 당하셨다고 알려준다. 우리가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 많은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차갑고 무관심한 우주에 홀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신론자와 달리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 십자가의 실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겠는가? 3.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만이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불하신 대가는 죄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육체로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가두는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제자의 환경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그 입장이 되고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사역을 하며 실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자에게 늘 강조를 하였는데 그 제자의 집에 방문해 보니 베란다에 있는 과일은 썩고 있고 또 탁자 위에 빵은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한 방은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먼지가 굴러다니고 컵이 없어서 밥그릇으로 먹고 빨래는 쌓여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형편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게 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하기보다 그런 환경들을 정리해 주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베란다에 썩은 과일들도 버리고 미처 풀지 않고 사는 그러한 옷들과 그리고 책들 박스들 다 버려서 정리를 해주고 쓰레기 박스마저 다 정리를 해서 놔주고 나니 정말로 많은 공간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에 내려갔다가 오게 된 제자의 눈에는 이 모습이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였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따뜻함이 느껴져서 미안한 마음보다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일을 하지 못하냐는 그런 말로 들렸겠구나. 사람이 생존적인 욕구를 먼저 좀 채워져야 다른 것도 보이는데 그만큼 여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식탁에 밥을 차려서 함께 먹고 또 기도해주고 또 보고 오니까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데 어쩌면 좋겠니 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좋은 것을 분명히 있는데 계속 고집하며 내 길을 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기에 우리가 처해진 형편 그리고 우리가 아, 우리의 무지를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으시고 또 이 환경을 이해하시고 여기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에서 7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단어들은 은혜, 예물입니다. 먼저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여기 보면 에서는 야곱이 오는 것을 왜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면서 맞이했을까요? 그냥 자기만 와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군사들과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오고 있는데 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맞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400명이라는 장정들은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가로챘고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고 기회주의자여 도망자여 가로챈 그러한 이 야곱이 에서에게는 아마 원수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런 행동을 한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많은 떼들과 함께 온다 하니 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야곱과 함께한 많은 그 가족들을 그리고 함께한 무리들과 큰 전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다음 말씀에 보게 되고 또 야곱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야곱의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먼저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에게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둡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 여러 명의 네 명의 아내가 있지만 그 종들은 여종들은 레아와 라헬에게 속한 여종들이고 그리고 그 서열이 있지만 아들들의 서열이 있지만 또 아내들이 여럿 있지만 가장 그가 진정으로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 라헬. 그리고 여기서는 왜 다른 자식들의 이름들은 나오지 않고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요셉의 이름만 나왔을까요? 요셉만이 진정한 신앙을 맡기고는 장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되었습니다. 왜 야곱은 7번이나 땅에 굽힐 정도로 에서에게 절을 하며 나아갔을까요? 이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곱은 천사가 씨름한 후 다리를 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나이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몸을 숙이는 것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에서에게 대항할 그러한 위치로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에서에게 안심하는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일곱 번 땅에 굽히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위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을 주셨지만, 간절히 형의 용서를 원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야곱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에서는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면서 가까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환영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와서 안고 입을 맞추며 상봉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탕자가 오면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에서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마음에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이 강팍한 에서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또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또 이렇게 전쟁하려 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야곱의 대답은 이들은 누구냐라고 말하는 이 떼들은 또 누구냐라고 묻는 에서에게 야곱의 대답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자식들이고 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 모든 것은 야곱은 혼자 도망자로서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떼들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야곱은 그 재산을 물려받는 축복은 받았지만 도망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홀몸으로 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집에 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예물을 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서는 왜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에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동생이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이 소유는 너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에서답지 않은 이 답변들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서가 그 마음에 오랫동안 정말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미운 원수된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리고도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텐데 내 동생이 여기 있는 것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예물을 왜 주려 했을까요? 그는 에서에게 은혜를 입으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형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자신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온전한 겸손함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음에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그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선 표면적으로 속히 멀면 임신한 그 가축이 떼가 죽고 또 어린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속도를 그 장정들에 맞춰서 빨리 가게 되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앞서 가십시오. 그게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에서는 세일로 혼자 돌아가고 야곱은 그곳 숲곳에 집을 짓고 가축에 우리를 짓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나타내는 야곱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적용심을 던져보았습니다.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밤새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이 씨름하는 기도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고 또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엮였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귀한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불 켜진 환한 방에 나 홀로 있는 것보다 비록 캄캄하고 어두워 두려운 밤길일지라도 사랑하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환하게 불이 켜진 세상에 홀로 있는 것보다 그 길이 비록 거칠고 험한 가시밭길일지라도 광야에 먼지 나는 길일지라도 험한 바다일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걷고 싶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어린아이가 불 켜진 방에 홀로 있는 것보다 엄마의 손을 잡고 두려운 밤길일지라도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면 그 길 비록 어둡고 험한 두려운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요양병원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병원이 생길 때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Back to Eden.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 표어를 보는 순간 저의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이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환자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곳에는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가 생명줄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그 말씀은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 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데 그곳에서 시작된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저우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열려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다른 과일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즉 1년이면 12가지의 새로운 과일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1월 달에는 포도가 열리고 2월 달에는 사과가 열리고 3월 달에는 배가 열리고 이런 과일들이 1년 내내 달마다 다르게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에서는 온 세상을 치료하는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광채로 인하여 온 하늘이 밝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 촛불이나 전기불이 필요 없듯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햇빛이나 등불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쟁투 675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을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닿음이 없는 강은 수정 같지 말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우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여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이사야 32장 60장 65장에다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의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너의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지배할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사야 35장 55장 11장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찬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의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과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 21장 4절에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사야 33장 24절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슴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불안하고 애통해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하늘입니다. 해함이 없습니다. 헤어짐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와 행복만이 존재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요양병원에 처음 시작한 동기 에덴으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늘나라를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살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인류에게 준비한 다섯 가지 선물을 찾아보고 이 다섯 가지 선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비하신 첫 번째 선물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2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에 그는 준수한 키와 균형진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두 배 이상이나 컸고 균형은 잘 잡혀 있었다. 용모는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빛은 희거나 누렇지 않고 홍안의 건강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와의 키는 아담보다 약간 작아 그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 위에 조금 더 올라갔다. 그도 또한 훌륭하고 완전하게 균형이 잡혀 참으로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이 얼마나 균형지고 아름다웠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사람을 삼으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도 지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 제비, 참새, 까치, 비둘기, 독수리, 소, 강아지, 호랑이, 사자, 염소, 양, 기린 이런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짐승들을 아담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 아담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양을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아담의 말에 순종하고 아담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한 정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정원을 준비하셨다면 그 정원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어떠했을까요? 살아남는 이들 20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세상은 지극히 아름다웠다. 지면에는 산과 언덕과 평야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강과 호수가 흩어져 있었다. 땅은 그저 널따란 들이 아니라 구름과 산으로 경치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높거나 가파르지 않고 그 모양이 짜임새 있고 아름다웠다. 바위는 높거나 뾰족히 드러나지 않고 모두 지구의 골격을 이루어 땅 속에 묻혀 있었다. 물은 골고루 흩어져 흘렀으며 언덕과 산과 매우 아름다운 평야는 각종 풀과 꽃과 거대하고 늠름한 나무들로 꾸며졌고 그 나무는 오늘날의 것보다 몇 배 크고 훨씬 더 아름다웠다. 공기는 신선하고 건강적이었으며 땅은 훌륭한 궁전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처럼 기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천사들은 매우 즐거워하였다. 아,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지구는 여기 기록하기를 훌륭한 궁전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 저는 험악하고 살기에 불편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땅에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러시아 땅은 수많은 땅들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곳에도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북녘동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생각해 보십시오. 험한 산과 거친 산골짜기가 우리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살기가 힘들고 때로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살기 어려운 곳이 지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구 에덴 동산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훌륭한 궁전과 같은 땅을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부처 가든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원 찾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정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아침고요 수목원, 그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목원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바늘 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21쪽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있고 아름다운 모든 종류의 나무를 이 동산에 심으셨다. 거기에 실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고운 향기를 풍기며 보기 아름답고 또 맛이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순결한 그 부부의 식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었다. 위로 뻗어 올라가는 아름다운 덩굴나무도 있었는데 열매가 많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것과는 매우 달랐다. 그 열매는 매우 크고 여러 가지 빛깔을 띠고 있어서 어떤 것은 까맣고 어떤 것은 자홍색, 적색, 담홍색 그리고 연한 초록색도 있었다. 이 나뭇가지에 달린 아름답고 무성한 열매는 포도라고 불리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준비한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 한 그루를 심으셔도 이처럼 아름답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한 이 부부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2쪽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훨씬 찬란하였다. 그 열매는 금과 은으로 된 사과처럼 보였으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것이었고 그 잎은 치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특별히 다른 나무보다 더 찬란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생김새는 금과 은으로 된 사과처럼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 열매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것이었고 특별히 그 잎은 치료 성분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한 그들은 아픔도 고통도 없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됐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화염검 곧 불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번째로 영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25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신성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중매하시고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례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부부는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어느 누구에게도 기울어지지 않는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신성한 결혼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무덤에 가는 날까지 사랑하며 행복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완주하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혼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혼율 1위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는 수치스럽게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0가정 이상이 이혼을 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최근에는 흰머리가 되어서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오히려 젊은이들의 이혼율을 위협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옆 나라인 중국도 지속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안하기나마 두 가지만 아슬아슬하게 남아있습니다. 세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서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도, 에덴 동산도, 영생도 우리에게서 떠나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저 불안하게나마 결혼과 안식일이 아슬아슬하게 명명만을 유지한 채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위태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에게서 빼앗아가버린 존재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천사 루스벨 곧 사탄이요 마귀였습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았던 지위가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높고 고상에 생긴 이마는 탁월한 지성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풍채는 완벽하고 그의 행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얼굴에서는 다른 천사와는 다른 특별한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스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총애를 받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자신의 무리로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은 그를 염려하는 다른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사를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로 내려와 지구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멋진 선물들을 앗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루스벨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루스벨을 통하여 만물의 영장이 된 특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에덴 농사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안식일 제도만 겨우 남아있는 비참한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생을 마귀의 손에서 다시 가져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만물의 영장의 특권을 다시 가져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일을 지키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목표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행복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선물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다섯 가지 멋진 선물을 주님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